보통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다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첫 페이지에서 딱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끝나는 그런 선형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맞아요. 아니면 작가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뭐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띄어들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평면적인 종이 위에 글씨가 아니죠. 수백 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면서 텍스트와 텍스트가 대화하고 또 서로를 인용하고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거대한 3차원의 연결망 말이죠. 지식탐구에 열정적인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탐구.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낱낱이 하부할 자료는 매튜 S. 하먼 박사의 심도 있는 강연입니다. 제목이 성경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뭐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둔 단순한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냥 챕터별로 나뉘어 있는 책이잖아요.
하지만 하먼 박사의 자료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이 텍스트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하이퍼링크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와, 거대한 하이퍼링크요?
네, 고대의 저자들이 서로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인용하고 재해석했는지 추적하는 건데요. 이건 텍스트를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저는 오늘 청취자님이 평소에 아주 익숙하게 여겼던 텍스트 이면에 얼마나 거대하고 정교한 퍼즐이 숨겨져 있었는지 발견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짜릿한 아하 하는 순간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성경이 성경을 사용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메커니즘인가요?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성경의 구조를 가져다 쓰는 거, 그걸 주로 생각하시죠?
네, 저도 당연히 그건 줄 알았어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현상에 가장 눈에 띄긴 하거든요. 하지만 하먼 박사가 짚어내는 핵심은 그 기원이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훨씬 더 과거라면 구약시대요?
맞아요. 신약 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을 발명해낸 게 아니에요. 바로 구약의 저자가 자신보다 더 오래된 텍스트를 인용하고 해석하는 현상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인용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후대의 성경 저자들이 이전의 성경 기록들을 단순히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의미로 확장했는가 하는 성경에 대한 성경적 주해의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흥미롭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이 이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선지자들이 과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저자들은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를 막 기계처럼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쓰인 텍스트들을 치열하게 파고드는 학자이자 독자였던 셈이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치열한 연구가 실제 텍스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보죠. 하나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네,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언뜻 보면 이사야가 독창적으로 쓴 표현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수백 년 전 신명기 2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차용한 겁니다.
아, 모세가 뭐라고 했었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이사야는 그 특정한 언어적 패턴을 의도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와, 수백 년 전의 언어 패턴을요?
네. 이사야는 오래된 모세의 경고를 가져와서 자신이 직면한 시대의 그 굳어버린 사람들에게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경고의 메시지로 재활용한 것이죠.
세상에, 그 메커니즘을 들으니 갑자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떠오릅니다.
아, 마블 영화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 초기 아이언맨 영화 배경에 막 스쳐 지나갔던 방패나 대사 한 줄을 볼 때 관객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소품인가 보다 하죠.
그런데 그 작은 디테일이 10년 뒤에 개봉한 엔드게임에서 우주를 구하는 핵심 장치나 거대한 폭산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제야 관객들은 아, 저게 저렇게 연결되는 거였어 하고 소름이 돋게 되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성경의 인용 방식도 이런 식인가요? 이전 저자의 글을 단순히 오마주하는 걸 넘어 뭐랄까 나중 저자가 완전히 새로운 층위의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건가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 마블 유니버스의 비유를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로마서요?
네,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는 방식을 보면 그 메커니즘이 아주 명확히 드러나요. 바울은 신명기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는 오래된 대사를 그대로 가져와요.
옛날의 대사를 일단 가져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옛날 영상에 새로운 내레이션을 막 입히듯이 그 구절 옆에 괄호를 치고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여요. 즉, 그리스도를 모셔내려오는 것이라라고요.
아,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네요.
맞아요. 바울은 신명기라는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카피한 게 아니라 그 옛날 모세의 율법 텍스트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투과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의미를 짠 하고 도출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먼 박사가 말하는 아주 적극적인 해석적 행위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분명히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요. 솔직히 이 정도면 신학자들끼리 상아탑 안에서 돋보기를 들고 버리는 아주 복잡한 학술 토론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실 우리 청취자님이 굳이 이 수백 년 전 저자들의 복잡한 텍스트 연결고리까지 알아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과 연결지어 본다면 이 텍스트의 연결망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지적인 퍼즐 맞추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텍스트가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잘라내서 오용하게 됩니다. 하먼 박사는 이 연결망 추적이 본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주해의 뼈대라고 설명해요.
아, 뼈대요?
네,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흩어진 파편화된 이야기들을 하나의 언약과 구원의 이야기로 꿰어내는 성경신학의 기초가 되고요.
막 흩어진 퍼즐을 하나로 맞추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조직신학을 형성하죠. 무엇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규범을 따르고 어떤 규범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실천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실천적인 규범을 결정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이 텍스트 간의 하이퍼링크가 우리 일상적인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놓는다는 건가요?
구약의 레위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날 레위기를 읽으면서 실제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독자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경찰에 잡혀갈걸요?
맞아요. 그럼 왜 안 할까요?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혹은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일까요?
율법이 폐지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성경이 레위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추적하면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구절을 가져와요.
아, 인용을 한 거군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동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제사법이나 의식의 껍데기는 가져오지 않아요. 대신 그 낡은 율법의 밑바탕에 흐르는 거룩함이라는 영원한 영적 원리만을 딱 추출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하죠.
아하, 그러니까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인용 과정을 추적하면 어떤 율법은 왜 폐기되었고 어떤 정신은 왜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지 그 필터링 과정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대에 묶인 형식과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인데 왜 모든 사람이 이걸 쉽게 해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냥 관주 성경을 딱 펴넣고 밑줄만 쭉쭉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과정이 단순한 밑줄 긋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학자들조차도 넘어지기 쉬운 거대한 해석학적 난관들이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해석학적 난관이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죠?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은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요?
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절대로 믿지 않는 학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런 학자들 많죠.
이 학자가 특정 사건을 아주 상세히 묘사한 구약의 예언을 발견하고 신약 저자가 이를 인용한 것을 봅니다. 이 학자의 전제에 따르면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깔고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이 학자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아, 이 구약 성경은 사실 그 사건이 가 일어난 이후에 누군가가 교묘하게 꾸며서 쓴 것이구나 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헉, 전제 조건 하나가 누가 누구를 인용했는지 그 화살표의 방향과 연대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텍스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텍스트를 보는 사람의 안경 색깔이 역사를 통째로 다시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그 연대기를 그냥 정확하게 딱 확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몇 년도에 쓰였다 이렇게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요엘서와 이사야서의 관계를 보면 그 어려움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책이 많이 비슷한가요?
네. 두 텍스트에는 아주 똑같은 구절과 주제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엘서가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완전히 갈린다는 겁니다.
아, 연대 측정이 안 되나요?
바벨론 유배 이전에 쓰였다는 주장과 그 이후에 쓰였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연대기가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엘이 이사야의 글을 가져와서 재해석한 건지 아니면 이사야가 요엘의 글을 베껴서 확장한 건지 인과의 방향을 전혀 잡을 수가 없겠네요. 누가 원조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이나 제2성전기 유대 문헌, 필론 같은 철학자들의 해석 전통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와,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네요.
신약 저자가 정말 구약 원문을 직접 보고 쓴 건지 아니면 당시 사회에 유행하던 다른 철학자의 해석을 거쳐서 차용한 건지 구분해내는 건 엄청난 고도의 작업이죠.
누가 누구를 먼저 베꼈는지 그 얽히고 설킨 타임라인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인데 만약 그들이 애초에 아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히브리어 원문을 펼쳐놓고 읽은 게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에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신약 저자들은 주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읽고 인용했거든요.
아, 번역본어를 읽었군요.
그런데 이 70인역이라는 번역본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번역도 해석이다 뭐 이런 건가요?
요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자막의 스타일이 제각각인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어떤 번역가는 원어의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해서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뻣뻣하게 번역하죠.
네, 맞아요. 완전 직역을 해버립니다. 현대의 NASB 성경처럼 말이죠. 반면에 어떤 번역가는 텍스트의 상황과 뉘앙스를 살려서 아주 매끄럽고 동적인 의역을 합니다.
NLT 성경처럼 술술 읽히는 번역이요.
그렇죠. 흥미로운 건 70인역 한 권 안에도 책마다 이 두 가지 번역 스타일이 마구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와, 한 권 안에서요?
네. 그래서 신약 저자가 직역된 70인역을 읽었는지 아니면 의역된 70인역을 읽고 인용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텍스트에 부여하는 뉘앙스와 해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맙소사. 학자들은 원문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 번역된 그리스어 70인역의 뉘앙스, 거기에 그걸 가져다 쓴 신약 저자의 의도까지? 이 세 가지 자막이 마구잡이로 겹쳐진 퍼즐을 풀어야 하는 거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퍼즐판 위에 서기관들이 뿌려놓은 함정까지 피해야 해요.
함정이요?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본문 비평이라는 작업과 관련되는데요. 후대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열심히 선으로 필사하다가 신약 저자가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구약 원본과 약간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복사하다가 오타를 발견한 거군요.
네, 이때 딜레마가 생기죠. 서기관은 신약 저자가 실수로 단어를 빼먹었나 보네? 내가 구약 원본이랑 똑같이 맞춰서 고쳐줘야지? 하는 친절한 마음으로 몰래 단어를 수정해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도와주려고 원본을 훼손한 거네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학자들은 이 서기관들이 덧칠해놓은 수정 흔적을 하나하나 긁어내고 벗겨내서 최초의 저자가 썼던 원래 텍스트를 복원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그 과도한 오지랖까지 엑스레이로 찍어내야 하다니요. 자, 이런 숨막히는 난관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 하먼 박사는 책에서 7가지 해석학적 선택을 제시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청취자님이 텍스트를 대하는 시야를 확 트이게 해줄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개념은 격리된 관점과 연결된 관점입니다.
격리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오랫동안 성경학계는 구약학자와 신약학자가 철저히 분리되어서 각자의 텍스트만 파고드는 격리된 관행에 갇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먼 박사는 이런 접근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왜 틀렸다는 거죠?
신약 저자들이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저자들이 사용하던 해석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네요.
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인용은 단절된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접근법은 구약학자와 신약학자를 서로 방음벽이 설치된 독방에 가둬두고 연구하게 만들었다면
네, 아무 대화도 못하게 말이죠.
하먼 박사는 망치를 들고 와서 그 벽을 완전히 부수고 서로 제발 대화 좀 하라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벽을 부수고 나면 인형구들이 뿜어내는 영향력의 스펙트럼을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이요? 인형에도 농도가 있나요?
네, 모든 인형이 동일한 농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짙은 농도는 기록되었으되라며 명확히 출처를 밝히는 직접 인형입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죠.
그건 눈에 띄게 파란색 밑줄이 그어진 하이퍼링크 같은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조금 옅은 농도로 넘어가면 명시적인 출처 없이 단어 구를 쓱 빌려오는 암시가 등장합니다.
은근슬쩍 힌트만 주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더 희미해지면 한두 단어만 살짝 겹쳐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진짜 인용한 거 맞아? 하고 논쟁이 일어나는 메아리가 있고요.
메아리라니 단어 자체가 시적이네요.
네. 그리고 단어 자체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야기의 구조나 주제 자체가 겹치는 주제적 유사성까지 그 스펙트럼이 아주 방대합니다. 하먼 박사는 특히 제공 텍스트와 수용 텍스트, 그리고 주해적 결과라는 세 요소를 갖춘 주해적 암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하먼 박사의 자료를 읽다가 사실 제 뇌가 완전히 멈춰버린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소폴로지컬 주해라는 7가지 선택 중 하나인데요.
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단어죠.
네, 이름부터가 너무 거창해서 엄청 당황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헬라어 어원 중에 프로소포스가 얼굴을 뜻하잖아요.
오, 헬라어 어원까지 아시다니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혹시 성경 저자들이 말 그대로 텍스트 속 발화자에게 다른 사람의 마스크, 즉 가면을 씌우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보죠. 청취자님의 그 어원 분석이 정확히 이 기법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 진짜 가면을 씌우는 건가요?
네. 프로소폴로지컬 주해는 텍스트 안에서 화자의 얼굴, 즉 마스크를 싹 바꿔치기 하는 매우 극적이고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시편과 히브리서의 관계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구약의 시편 원본을 읽어보면 다윗이나 평범한 인간 왕이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인간의 한탄이 담긴 노래요.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똑같은 시편 구절을 쏙 떼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씌워진 인간 왕의 마스크를 확 벗겨버리고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크를 씌워버립니다.
헉, 인간의 대사를 하나님의 대사로 바꿔버린다고요?
맞아요. 인간의 한탄이었던 텍스트가 순식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직접 하시는 웅장한 선포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전 텍스트의 발화자를 전격 교체함으로써 텍스트의 엄청난 생동감과 새로운 차원의 신학적 권위를 불어넣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죠.
와, 마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순식간에 가면을 바꿨으면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변신해버리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님들은 아마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떤 감정일까요?
와, 성경 텍스트가 이렇게 깊고 오묘하게 얽혀있다니 하는 경이로움 하나. 그리고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70인역, 마스크 바르기, 나는 원어도 모르고 신학자도 아닌데 저 복잡한 걸 어떻게 알아채지? 하는 엄청난 정보 과부하와 압도감 말이죠.
아, 충분히 압도당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독자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사전 없이 그냥 영어 번역본이나 모국어 성경만으로 이 깊은 3차원의 텍스트 탐구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어를 몰라도 누구나 셜록 홈즈처럼 텍스트의 단서들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은 성경책 페이지 양옆이나 하단에 아주 작게 적혀있는 관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그 조그만 글씨들이요?
네, 단순히 비슷한 단어가 쓰인 편행 구절과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전 텍스트를 인용한 구절을 구분하면서 읽는 연습만으로도 시야가 확 넓어지죠. 하지만 하먼 박사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비밀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 비밀무기요? 뭔가요?
바로 커넥팅 스크립처, 신약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을 기반으로 한 도구인데요.
아, 저 그거 찾아봤어요. 그 책의 기능을 보니까 마치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을 깰 때 쓰는 치트키 같더라고요. 텍스트 안에 살짝 묻어있는 암시 부분은 촉수색으로 딱 칠해져 있고요.
맞아요. 시각적으로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명확하게 가져온 직접 인용 부분은 파란색으로 색이나 되어 있죠. 게다가 화면 하단에는 이 색깔 칠해진 인용이 신학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주석까지 아주 친절하게 달려있고요.
네, 그 시각적인 색인 기능도 훌륭하지만요. 이 도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책 뒤편에 자리 잡은 구약색인 기능입니다.
구약색인요? 그게 왜 혁신적이죠?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읽다가 아, 이게 구약 어디서 온 거지? 하고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색인을 사용하면 그 시간 여행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뒤집는다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 구약의 창세기 44장을 읽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구약 색인을 딱 펴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44장의 특정 구절이 훗날 수백 년 뒤 신약 성경의 어느 책에서 어떤 저자에게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 세상에!
구약이라는 과거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가 신약이라는 미래에 어떻게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지 그 하이퍼링크의 궤적을 혼이 들여다볼 수 있는 완벽한 타임머신인 셈이죠.
대박이네요. 평면적인 텍스트를 막 입체적으로 뚫고 지나가는 타임머신이라니 당장 써보고 싶어집니다.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함원 박사는 마지막에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깊게 읽기와 넓게 읽기의 균형을 잡으라는 건데요.
네, 현미경과 망원경의 비유죠.
맞아요. 특정 구절의 의도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속도를 늦추는 현미경 같은 시선과 너무 텍스트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야기 전체의 큰 흐름을 쫓아가는 망원경 같은 시선을 동시에 가지라는 겁니다.
둘 다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님들이 이 두 렌즈를 쉴 새 없이 번갈아 끼우다 보면 지적인 멀미가 오지 않을까요? 이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처음부터 그 두 가지 렌즈를 완벽하게 다루려다 보면 당연히 지치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치트키 같은 도구들과 관주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게 현미경으로 텍스트를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약 저자가 무심코 든진 듯한 단어 하나가 수백 년 전 구약의 거대한 텍스트를 향해 격렬하게 손짓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와, 텍스트가 손짓을 한다고요?
네, 텍스트와 텍스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스파크를 일으키며 대화하는 그 찰나를 딱 포착하게 되는 거죠. 그 발견의 희열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되면 현미경과 망원경을 번갈아 사용하는 과정은 더 이상 지루한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텍스트가 살아 숨쉬는 것을 목격하는 엄청난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첫 장부터 끝장까지 활자가 인쇄된 선형적인 종이 묶음으로 읽는 것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과거의 텍스트가 미래의 텍스트와 끊임없이 서로에게 말을 걸고 논쟁하고 또 재해석되는 생생한 3차원의 연결망으로 바라보는 렌즈를 얻게 되었죠.
정말 경이로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늘 뻔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텍스트 구석구석에 여러분이 평소 지식을 탐구하며 그토록 갈구했던 짜릿한 아하의 순간들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게 할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고대의 저자들이 수백 년 전의 원본 텍스트를 단순히 복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시대적 맥락에 맞춰서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새롭게 마스크를 씌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보죠.
스마트폰이요? 흥미로운 적용이네요.
그래서 누군가의 글을 리트윗하거나 예전 영상을 잘라내서 새로운 밈을 만들어서 공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다음에 누군가의 글에 인용 버튼을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누를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네요.
당신은 지금 고대 저자들처럼 원본 텍스트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입맛에 맞게 원본의 의미를 훼손하며 거짓된 가면을 씌우고 있습니까?
와,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길고 긴 해석적 대화는 디지털 정보가 빛의 속도로 쏟아지고 맥락이 순식간에 휘발되어버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남기고 있는 해석학적 발자국에 대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깊은 하유 속에 맡겨두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